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허 속에서 소리도 움직임도 없던 구아나가 있었습니다. 이 구체 안엔 끝없는 무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만물이 뒤섞여 있었고 아직 섞이지 못한 빛과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구체에서 나가기 위해 서로의 힘을 합쳐 구체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만물이 뒤섞여 있던 구체가 깨지게 되자 그 조각들이 퍼져나가며 위로 올라간 조각들은 하늘을, 아래로 내려간 조각들은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대지 사이에 물이 생겨났고 대지가 만들어진 곳에 나머지 조각들이 떨어지자 동식물이 생겨났으며 그중 몇 조각은 땅속 깊이 박혀 거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거인들은 강인한 육체와 지혜, 영민한 머리를 갖게 되었고 현명한 거인이라 불리게 되며 대륙의 주인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를 깨고 세상에 나온 빛과 어둠은 형상을 갖추게 되었는데 빛은 여성의 형상을 띠며 스스로를 아이나사드라고 부르고 어둠은 남성의 형상을 갖춘 뒤 스스로를 그랑카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아이나사드는 창조의 신, 그랑카인은 파괴의 신. 서로 다른 힘을 가진 이 둘은 자신들의 힘을 융합하여 다섯 명의 신을 창조하고 그 신들에게 땅 위의 권세와 이름을 부여해주게 되었는데 장녀 신뢰는 물의 힘을, 장남 파악을 이루는 불의 힘을, 차녀 마프로에겐 땅의 힘을, 차남 사이아에게는 바람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인 에바에겐 부여할 권세가 없어 이름만 지어준 채 힘을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스스로 힘을 가지겠다며 악기를 만들었고 다른 4명의 신들이 자신의 정령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녀는 그들의 곁에서 시를 짓고 그것을 음악에 실어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추후 창세 신화로 쓰여지게 되었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창조의 신 아이나사드는 자신의 정기를 모아 마치 보석과 비슷한 형체를 만들어냈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건지 이 형체를 장녀인 실린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에 실린은 형체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권세인 물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리하여 처음으로 탄생된 대륙의 지상생물 엘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본 아이나사드는 물의 영혼이 아닌 다른 영혼을 불어넣어 준다면 어떤 종족이 탄생할지 호기심이 생겨났고 이에 바로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 파아그리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파아그리오는 두 번째로 만들어진 형체에 불의 영혼을 불어넣었고 이때 생겨난 두 번째 종족 모크가 생겨났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아이나사드는 또다시 차녀 마프로와 차남 사이아에게 각각 형체를 만들어 영혼을 불어넣어달라 부탁했고 세 번째로 만들어진 형체에 마프로가 땅의 영혼을 불어넣자 드워프가 생겨났고 사이아의 바람의 영혼을 받은 형체는 아르테이아가 생겨났습니다. 새롭게 탄생된 종족들은 신들에게 받은 가호마다 성격이 달랐습니다. 엘프는 똑똑했으며 이들은 마법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최강자로 군림한 거인들보다는 현명하지 않았기에 따라서 거인들은 엘프들에게 정치와 마법에 종사하며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명했습니다. 모크는 큰 몸집에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거인들보단 강하지 않았기에 거인들은 오크들에게 전쟁과 치안에 종사하라 명했습니다. 드워프는 몸집은 작았지만 재주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계산력과 섬세한 세금술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거인들은 이들에게 금융업과 공업에 종사하라 명했습니다. 아르테이아는 자유로웠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 그리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인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들을 잡아 곁에 두려 했지만 새장 속에 갇힌 아르테이아는 곧 기운을 잃고 죽어버렸습니다. 거인들은 하늘 수 없이 이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는데 아르테이아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종종 거인들을 찾아와 세상 곳곳에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파괴의 신 그랑카인은 아이나사드가 새로운 종족들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파괴의 신인 자신이 만든 종족은 어떤 종족일지. 그렇게 그랑카인은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이나사드를 흉내내어 자신만의 형체를 만들어냈고 이것을 가지고 4명의 신들을 찾아가 영혼을 불어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4명의 신들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아이나사드만이 가능한 일이라며 그랑카인의 부탁을 거절하게 됩니다.
아버지시여, 왜 그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창조는 어머니인 아이나사드님의 몫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랑카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녀인 실렌부터 어르고 달래서 결국 그녀의 승복을 얻어냈죠. 그러나 물의 영혼은 이미 아이나사드의 몫이었고 실렌이 그랑카인에게 줄 수 있었던 건 남아있는 찌꺼기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실렌은 고여서 썩어있는 물의 영혼을 건너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남을 찾아가 부탁해 남아있는 불의 영혼을 달라고 했죠. 파그리오 또한 다 사그라드는 불의 영혼을, 눈물을 흘리며 말렸던 마프르는 오염되고 황폐한 땅의 영혼을, 사이아는 광포하게 날뛰는 바람의 영혼을 건네주었습니다. 4명의 신들에게 영혼을 받아둔 그랑카인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창조물이 만들었던 공간으로 뛰어가 모든 영혼을 한 번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생물 하나의 영혼이 아닌 네 가지의 영혼을 가진 생물을. 이것은 지상에 있는 거인들보다도 강대하고 현명할 것이며 만능의 힘으로 대륙을 지배하리라.
그런 카인이 만든 결과물은 참담했습니다. 그가 만든 피조물은 나약하고 어리석고 교활하고 겁쟁이였죠. 이 모습을 지켜본 4명의 신들은 그를 비웃기 시작했고 놀림을 받은 그랑카인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랑카인을 바라보던 피조물들을 지상으로 내팽개쳐버렸죠. 아무런 가호도 받지 못하고 지상에 내팽개쳐진 이 피조물들은 그저 가만히 있지 않고 지상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바로 다섯 번째 종류 인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 하나 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인들은 인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다 노예로 쓰게 되며 인간들은 온갖 잡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랑카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실패작인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더 아름다운 것과 섞어야 돼.
그리고 그가 지켜본 곳엔 장녀 실렌이 있었습니다. 그랑카인은 장녀인 실렌을 또 한 번 유혹해 이번엔 자신의 전기를 그녀의 몸속에 넣어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아이나사드는 크게 분노하였고 실렌이 가지고 있던 물의 수장 자격을 박탈하고 그녀를 대륙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실렌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하염없이 동쪽으로 도망쳤고 결국엔 동쪽의 숲속에서 혼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실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으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이나사드와 그랑카인을 저주했습니다. 끔찍한 상고 끝에 태어난 아이들은 실렌이 가지고 있던 감정인 절망, 저주, 분노를 고스란히 몸에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인 마무리되었고 이 중 강한 피조물들은 용이라 칭했습니다. 모두 6마리의 용들은 아이나사드를 비롯해 6신에 대한 저주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실렌은 6용들에게 마물군단 제일 앞에 서서 신들과 싸워줄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빛의 용 아우라키아가 슬픈 눈으로 실렌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니, 당신은 진정 신들의 영원한 파멸을 원하시는 겁니까? 정말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대지에 드러눕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의 어떠한 호소도 실렌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찢겨진 마음과 정신에 그녀는 분노만이 가득했죠. 결국 6용과 마물들은 신들이 살고 있는 궁전으로 쳐들어갔고 신과 마물의 대격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신의 사자들과 마물들이 파괴되어 사라졌고 하늘에선 매일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상의 모든 생물들은 이 전쟁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오랜 전쟁이 계속되었고 격렬했던 전투는 서서히 균형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나사드와 그랑카인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강력한 힘으로 많은 마물들을 파괴하고 있었고 그렇게나 용맹하던 용들조차 여기저기 상처입고 피곤이 쌓여만 갔습니다. 마물 군단들이 전쟁에서 밀리자 하는 수 없이 용들은 저마다 날개를 펴고 지상으로 날아 도망치게 되는데 신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 모두 죽이려 했으나 자신들이 입은 피해도 너무 커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실렌은 자신의 자식들이 전쟁에 패하고 소멸되어 가자 그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스스로 죽음을 만들어내었고 그 세계를 죽음의 세계라 부르며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물의 여신이었던 실렌은 고통과 분노로 인해 세상을 파멸하기 위해 죽음의 여신으로 바뀌었죠.
나는 죽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리라.
그리고 그랑카인은 그래도 딸이라 생각했던 것인지 죽음의 여신으로 변한 실렌을 위하여 모든 생물들이 소멸하는 대신 죽음을 맞이하여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실렌이 사라진 후 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막내딸인 에바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심약한 데다가 변해버린 언니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죠. 그렇게 겁에 질린 에바는 자신은 언니가 다루던 힘을 쓰지 못하겠다며 호수 바닥에 끝이 없는 심연의 동굴을 파고 그곳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허나 물을 다스려야 할 물의 여신이 일을 안하고 도망쳐버렸으니 대륙을 감싸고 있는 물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물이 너무 많이 흘러넘쳐 육지대가 되었고 또 어떤 곳은 물이 전혀 모이지 않아 사막이 되었습니다. 대륙의 일부가 순식간에 가라앉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없었던 섬이 솟아오르기도 했죠. 그렇게 지상, 대륙과 바다할 것 없이 모든 생물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지상의 통치자 현명한 거인들이 신들을 찾아와 불만을 표출했고 이 아이나사드와 그랑카인은 직접 대륙을 샅샅이 뒤져 숨어있는 에바를 찾아내게 됩니다.
에바, 내가 책임을 회피하여 생긴 일을 보아라. 너는 우리가 공들여 만든 이 대륙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 더 이상 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에바는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고 물을 다스려 끔찍했던 재해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형되어버린 대륙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없었죠. 거인들은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미 망가진 대륙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신들의 잦은 실수 그리고 실패. 이미 그랑카이는 인간이란 실패작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했고 또 한 번의 어리석음과 아이나사드의 질투로 세상에는 죽음과 마음이 생겨났죠. 게다가 에바의 나약함과 무능으로 대륙은 크게 뒤틀리고 말았으니 과연 저러한 신들이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거인들끼리 서로 모여 신들에 대한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질수록 거인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죠. 물론 이 거인들이 똑똑하고 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거인들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명체를 합성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이용해 신에게 대항할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신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만의 권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에 도전을 받은 아이나사드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분노로 거인들과 더불어 대륙 자체를 멸해버리겠다고 맹세하게 되는데 옆에서 분노하고 있는 아이나사드를 지켜보고 있던 그랑카인이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대가 창조의 어머니이든 파괴는 나의 몫이요. 내가 그대의 몫을 욕심내어 일어난 결과를 그 수모를 그대도 알고 있지 않소. 거인을 벌하는 일은 내가 맡을 테니 부디 그대는 진노하시오.
그랑카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륙 파괴만은 허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나사들은 별 수 없이 그랑카인과 협상하여 그랑카인의 무기를 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거인들의 도시를 내려쳤죠. 신을 기만한 자들에게 신의 재앙이 내려졌고 하늘에선 거대한 불덩이가 떨어졌다. 찬란했던 도시는 파괴가 됐으며 대륙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겨났다. 많은 거인들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소수의 거인들은 도망쳤지만 아이나사드는 계속 그들을 쫓아 번개로 하나하나 태워 죽여갔다. 거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랑카인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랑카인 또한 이만하면 됐다며 아이나사드를 말리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분노를 삭히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고 이후 지상 생물들에게 크게 실망한 아이나사드는 더 이상 지상에 대한 간섭을 거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랑카인 역시 공정함을 위해 더 이상 지상에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게 신들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이제 지상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인간들은 다른 종족보다 힘이 없고 나약해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 그랑카인이여,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지만 버린 것도 당신이요. 하지만 언젠간 당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인 당신을 부끄러워할 것이니 신들의 가호를 받지 못한 종족 인간들이여, 우리는 나약함에 벗어나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아갈 것이니 대륙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통치자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올려다보는 건 성미에 맞지 않는군.
...신들의 분노로 인해 대륙의 모든 생명체 위 최강으로 군림하던 거인들이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신들의 가호를 받고 지상에 뿌리내렸던 생물들은 자신들을 통치하던 거인들이 사라지자 큰 혼란을 겪게 되었죠. 신의 가호가 있다지만 거인들보다 나약했기에 그들이 정해준 일만 해왔을 뿐 평생을 거인을 위해 살아왔던 그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할 날이 오자 광야에 던져진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물며 에바의 나약함 때문에 대륙은 뒤틀렸고 신렌의 분노로 인해 죽음과 마무리 태어났으며 신과 거인의 싸움으로 벌어진 대재앙은 이 사태를 더욱더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재앙에 소멸되었고 또한 많은 생명이 혼란의 와중에 죽어갔습니다. 이들은 간절히 신에게 구원을 갈구했지만 신들은 결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사태를 파악하고 처음으로 상황을 수습하려던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에게 마법과 정치의 일을 부여받은 종족 엘프였습니다. 엘프들은 거인들이 대륙을 통치했을 때처럼 서로 다른 종족들을 하나로 묶어 대륙을 정리하고 다친 생명들에겐 그들만의 마법으로 치유를 해주었죠. 하지만 엘프들은 거인들만큼 대륙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우나 오크만큼 강하지 않았고 드워프만큼 섬세하지 않았으며 아르테이아만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세력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은 파그리어의 가호를 받은 불의 종족 오크였습니다.
엘프가 우리보다 강한 종족인가?
과연 엘프가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감히 우리보다 약한 자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거인에게 전쟁과 치안의 일을 부여받은 오크들은 평생을 전투 속에 살아왔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엘프들은 대륙의 평화와 안정만을 추구했기에 이들과 성격이 맞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크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엘프와의 싸움을 선포했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엘프 또한 몰려오는 오크들을 막기 위해 발시일을 당겼고 그들의 특기인 마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오크의 군사력은 실로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피 튀기는 이 전쟁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혹여나 이 전투 속에 자신이 죽더라도 승리를 위한 명예로운 죽음이라 여기며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순식간에 대륙의 대부분은 오크의 점령하에 들어갔고 엘프들은 대륙의 구석까지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엘프의 여왕인 베오라는 다른 종족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마프로의 가호를 받은 땅의 종족 드워프였습니다.
땅의 종족이여 우리를 도와라. 저 흉폭한 오크의 무리가 힘만을 앞세워 평화를 깨고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어서 나와 우리와 함께 저들을 단죄하자.
드워프들은 거인들에게 금융업과 공업의 일을 부여받았기에 막대한 자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만든 무기와 방어구를 사용한다면 이 전쟁에서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드워프들은 엘프의 도움을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섬세하고 신리를 따르는 성격을 가진 그들이 보기엔 이미 군세는 오크에게 기운 상태였으니 약자의 손을 들어줄 리 만무했죠. 엘프들은 분노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간 종족은 사이아의 가호를 받은 바람의 종족 아르테이아였습니다.
바람의 종족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 배우지 못한 오크의 무리들이 힘으로 우릴 핍박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저들에게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르테이아들은 거인마저 포기한 자유로운 종족. 그들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성격을 가졌기에 언제나처럼 대륙의 정세나 전쟁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편에도 들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더더욱 깊숙한 오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숨어든 오지는 천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발견되었고 후세의 인간들은 그곳을 말하는 섬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온 엘프의 왕 베오라.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걱정과 근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남아있는 대륙마저 오크에게 빼앗길 게 분명한데 마땅히 떠오르는 대책이 생각나지 않았죠. 그렇게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그녀의 앞에 나타난 이들이 있었으니 그랑카인의 실수로 탄생해 버림받은 피조물, 신들에게 아무런 가호를 받지 못하고 거인들의 잡일만 맡아 노예로 살았던 종족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거인들이 사라지자 노예에서 해방될 자유를 얻게 되었고 신들의 가호를 받은 다른 종족들이 대륙의 혼란 속에서 신들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대륙 중심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나 각자 흩어져서 작은 나라들을 세웠으며 노예로 살았을 때 몰래 보고 배운 능력들을 활용해 살았습니다. 엘프의 정치를 보고 배워 신분과 직업을 만들었으며 오크의 전투를 보고 배워 나라의 치안과 군대를 만들었고 드워프의 손기술을 보고 배워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설프게 따라하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점 하나를 찍었기 때문인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 선이 되었고 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종족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스스로 생각하며 발전하는 종족, 인간만이 가능했죠. 다시 이 이야기는 엘프의 왕 베오라 앞에선 인간의 등장으로 돌아옵니다. 한숨을 쉬던 엘프의 왕 베오라의 눈앞엔 인간들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머리 위에 나뭇가지를 엮어서 흉내낸 왕관을 쓰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인간의 대표라 칭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비천한 인간들의 우두머리여. 이제 너희들마저 우리를 조롱하러 온 것인가?
그러자 인간의 대표는 더욱더 머리를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엘프의 왕이시여. 인간은 비록 비천한 동족이지만 저희의 미약한 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들은 비록 신들의 가호도 없는 노예 출신이지만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정치와 전쟁을 해본 경험을 어필하여 엘프의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엘프들은 속으로 크게 기뻐했죠. 비록 어리석고 무력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과 인구수는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엘프의 왕은 인간의 왕에게 그대들의 경험을 인정하고 충성심을 보았으니 엘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준다면 엘프 종족 바로 다음은 인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엘프의 왕의 말을 들은 인간의 왕은 크게 감격한 듯 연거푸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올려 엘프의 왕에게 부탁을 청하게 되는데 그 부탁은 인간들에게 마법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었죠. 엘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 싸울 준비는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나약한 육체로는 오크에게 생채기 하나 낼 수 없고 만들어낸 무기로는 오크들의 근육에 튕겨져 나올 뿐이라며 오크와 싸우기 위해선 엘프의 마법이 필요하다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프들은 인간의 당돌함에 어이가 없어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바로 손을 내밀어 마법으로 태워주기로 했죠. 하지만 엘프의 수장인 베오라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인간들의 주장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우선 인간들이 너무나도 힘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고 다음으로는 인간들의 하등한 머리로 마법을 익혀봤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엘프들은 인간들에게 마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인간들은 엘프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마법을 익혀나갔고 항상 노동을 하고 자신들끼리 싸우며 단련된 그들의 육체는 오크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인한 편이었죠. 그뿐 아니라 인간들은 은근 손재주도 있는 편이어서 무기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군대는 단기간에 상당한 성장을 보여주며 오크와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끝마친 엘프와 인간연합군은 점차 오크들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의 끝으로 밀려있던 엘프의 영역도 넓어졌죠. 이때 지금까지 오크의 편에 서서 그들의 무기를 만들어주고 요새를 지어주던 드워프들은 정세가 바뀌자 오크를 버리고 엘프와 인간의 편에 붙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더욱더 날카로운 무기와 정교한 갑옷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한층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이젠 따로 엘프의 군대가 없이도 오크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상황을 지켜본 전쟁에 참여한 일부 엘프들은 전쟁 이후 승리에 취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날이 갈수록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만약 이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배신이라도 하게 된다면 엘프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위 엘프, 권력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대륙에서 가장 비천한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인간들이 반역을 꾀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게다가 오크와의 전쟁에서 승리가 눈앞에 있는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들은 점점 더 고위 마법을 익혀갔고 오크와의 전쟁에서 매번 승리의 깃발을 꽂아 영토를 넓혀나갔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났고 그 마지막은 엘프와 인간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오크들은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근거지인 엘모어 북부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평화조약을 체결한 오크의 왕 헤스트이 족장은 엘모어 북부로 가기 전 엘프의 왕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발길을 옮깁니다.
엘프들이여, 이것은 그대들의 승리가 아니다. 저 더러운 인간들의 승리이니 그대들은 자신이 키운 저 괴물들이 돌아서한다면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는가?
전쟁에서 승리한 엘프들은 승리를 만끽했으나 인간들은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엘프들을 보고 오래전부터 철저히 그리고 비밀리에 준비해왔던 역모를 실천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마법을 가르쳐준 엘프들에게 마법을 사용했으며 또한 드워프가 전해준 무기를 사용해 그들의 목을 쳤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엘프들은 자신들이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으나 이미 전쟁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있어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고 고위 엘프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용의 새끼를 키워왔음에 깨닫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때늦은 후회였죠. 그렇게 힘이 남아있는 엘프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 인간들에게 대적했고 마법과 마법이 부딪히며 대륙을 뒤흔드는 전투가 벌어졌으나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해버린 인간의 강함이 엘프를 압도하자 엘프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엘프의 숲까지 후퇴하게 되었고 인간들은 그들을 따라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이 숲은 엘프들의 마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엘프들은 이 숲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승리의 발판으로 사용하려 했죠. 하지만 인간들은 엘프들이 설계해놓은 함정과 미로 같은 던전을 뚫어가며 끝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엘프들은 인간의 군대를 모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해 고귀하게 여겼던 자부심도 대륙에서 제일 자신있던 마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숲의 마력마저 내팽겨치고 더욱 깊숙한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인간들은 엘프의 멸망을 위해 따라가려 했으나 그곳은 엘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결계가 쳐져 있는 곳. 후세의 인간들은 이곳을 세계수라 불렀으며 엘프들은 어머니의 나무라 부른 곳이었죠. 이로써 종족 간의 대전쟁은 막을 내렸으며 그 최후의 종족은 인간이 되었고 신의 실수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었던 인간들은 신이 만든 대륙에 패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가장 비천하다 생각했던 인간들이 대륙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약했던 종족들이 우린 싸우진 않았지만 지켜봤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신들을 뛰어넘으려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찬란했던 인간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종족 간의 오랜 전쟁이 끝나고 인간이 대륙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사이에선 원시적인 형태의 작은 국가들이 생겨났고 서로의 땅을 갖기 위해 영토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엔 엘프에게 마법을 배운 인간들이 있었으며 엘프와의 전쟁에서 우연히 발견된 성물의 힘을 얻고 가장 강함을 나타냈던 인간 세력 에티나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보호했으며 아기를 품은 적들에겐 겁을 주며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의 영토 전쟁은 에티나족의 족장이었던 슈나이만에 의해 끝나게 되었고 그는 나뉘어져 있던 아덴과 엘모어 지방을 통일하고 하나의 거대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에 슈나이만은 자신이 세운 제국의 이름을 엘모아덴이라 정하고 그의 조부가 쓰던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왕관은 찬란히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금관이 되어 그의 머리 위에 얹혀졌으니 그는 자신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습니다. 그렇게 대륙 최초의 황제가 탄생했고 슈나이만은 후세에 거의 신과 동등한 존재로까지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허나 대륙의 절반 이상이 슈나이만에 의해 통일되었으나 통일된 왕국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은 슈나이만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그 위엔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로 인해 생겨난 것이 종교였고 종교에 관심이 생긴 인간들은 황제인 슈나이만 대신 신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엔 자신들의 창조주인 어둠과 파괴의 신 브랑카인이 있었죠. 이는 슈나이만이 제일 증오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신들이 거인을 멸하고 더 이상 지상에 관여하지 않겠다 했으나 지상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피조물들끼리 재미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신들은 그 끝을 보기 위해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지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서로를 죽이며 대전쟁을 벌여나갔고 대륙의 지배자가 브랑카인에게 버림받은 인간이 되었으니
브랑카인의 찌꺼기가 제법이구나.
아이나사들은 대륙의 대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간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대전쟁의 시대에서 죽은 자들. 전쟁으로 많은 생명체가 목숨을 잃었고 그 육신과 영혼은 원래라면 소멸했어야 하나 파괴의 신 그랑카인이 죽음의 세계에 혼자 있을 신랜을 위해 모든 지상의 생명은 소멸 대신 죽음의 세계로 향하도록 바꾸었었죠. 그래서 지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생명들은 신랜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계로 흘러들어갔고 거기서 처음 본 신랜을 주인으로 여기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숭배는 신랜을 강하게 만들었고 힘을 얻은 신랜은 부활을 꿈꾸며 자신의 현신 릴리스를 창조하여 추종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힘을 부여해 권속으로서 돕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는 대륙을 점령할 군대를 만들었고 그 중에는 영웅인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릴림, 불사의 힘을 가진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때 신렌이 힘을 되찾은 걸 뒤늦게 알게 된 아이나사드는 신렌에게 대륙을 빼앗길까 걱정이 되어 자신의 권능을 사용해 9명의 천사를 창조하게 되며 그 천사 중 한 명을 대륙으로 보내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아이나사드의 첫 번째 빛의 권능, 아나킴이었습니다. 아나킴은 자신의 어머니인 빛의 신 아이나사드의 명으로 대륙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간 슈나이만을 찾아갔죠.
인간의 왕이여, 나는 아나킴, 빛의 신 아이나사드님이 만든 9 천사 중 첫째다. 인간의 왕이여, 모든 대륙의 생명이 너를 숭배하길 원하는가? 그럼 나의 권능으로 힘을 주마. 대신 죽음의 세계로부터 부활을 꾀하는 신랜을 막아다오.
그 말을 들은 슈나이만은 자신이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인간들의 태생적인 한계. 그는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그랑카인이 자신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언제나 타종족과의 비교 대상으로 열등감이 있었죠. 게다가 세상에 다른 종족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자신들을 이루고 있다는 신화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고 자신이 만든 새로운 제국을 위해 그리고 후세에 남겨질 나라를 위해 새로운 신화와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것이 천사 아나킴. 슈나이만은 아나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나킴과 함께 제국으로 돌아가 인간들에게 보여주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창조주는 어둠과 파괴의 신 그랑카인이 아닌 빛과 창조의 신인 아이나사드라 말하며 아나킴을 앞세워 빛의 권능을 보여주며 숭배하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나 파괴에 관련된 마법과 그랑카인을 숭배하는 신자들은 사형을 당했고 이후 수대에 걸친 종교개혁으로 후세에게 전해지는 신화는 왜곡이 되어 인간의 창조주는 아이나사드로 변해 있었고 빛과 창조의 신에서 선의 신으로 어둠과 파괴의 신에서 악의 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지켜보고 있던 그랑카인은 그저 웃으며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이 나를 섬기지 않겠다고 해도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하늘을 아무리 손바닥으로 덮어보아도 그 하늘이 너희의 손바닥보다 작단 말인가.
슈나이만은 아나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빛의 신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함께 신랜의 군대를 토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을 죽여나가며 계속해서 싸울수록 슈나이만은 묘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 전쟁 도중 자신의 공격을 받은 신랜의 권속이 죽음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기지?
팀장님, 죽을 테니까 죽음에서 태어난 자가 죽음으로 돌아간다. 너는 다시 신랑님의 곁으로.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이같이 살아있는 꼭두각시들은 느낄 수가 없는 기쁨이다.
슈나이마는 이상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자신의 백성들과 아나킴의 군대와 함께 계속해서 진격하고 악마들이 소환되는 6개의 탑을 봉인한 후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마지막 장소인 네크로폴리스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곳엔 실렌의 헌신이자 고위 악마인 릴리스가 하늘에 떠있었죠. 릴리스의 존재를 확인한 아나킴은 그대로 돌진했고 하늘에선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지상에선 인간과 마물의 싸움이 이어졌죠. 그런데 인간들은 점점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손으로 마물을 베고 또 베었으나 줄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오는 마물의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네크로폴리스는 죽음의 세계, 그 안에서 릴리스의 군세는 계속해서 재생하는 무한의 군대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머물고 돌아가는 그곳, 이 장소에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천사인 아나킴에게 승산이 없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슈나이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벌어진 아나킴과 릴리스의 전투, 전투력은 비슷했으나 릴리스는 계속해서 재생과 회복을 반복했고 아나킴은 죽음의 세계에 계속해서 힘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인간들은 더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싸움인가? 우리 인간 다행.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슈나이만 또한 고개를 들려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올려다보는 건 성미에 맞지 않는군.
결국 죽음의 세계에 힘을 거의 다 뺏긴 아나킴은 지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슈나이만에게 약속을 지키라 소리쳤습니다.
슈나이만, 뭘 하느냐? 권능에 대한 약속을 지켜 날 도와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슈나이만은 자신의 힘을 모두 개방하고 마법사들과 함께 고위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봉인하기 위한 최후의 마법. 그런데 이 봉인의 힘은 릴리스만이 아닌 아나킴에게도 향해 있었죠. 이것은 실수가 아닌 작전, 황제 슈나이만의 계획.
슈나이만, 쓰레기 같은 인간들, 빛의 권능을 나눠준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권능? 웃기지 마라. 권능이란 이름의 목줄이 아니더냐. 인간들은 신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더 이상 신들의 장기말 노릇을 그만두겠다. 미년의 적과 이곳에 잠들거라.
그렇게 릴리스와 아나킴은 영원의 봉인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봉인이 되기 전 아나킴이 어머니를 찾는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아이나사드는 그녀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천사 아나킴.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끝났고 대륙엔 인간의 역사만이 남은 채 천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났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대륙 최초의 황제 슈나이만 이후 많은 황제들이 왕위를 이었고 그들은 나라를 다스렸으나 너무나도 나약했다. 그럼에도 천년이란 세월 동안 대륙의 정점은 인간임이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천년이란 시간 동안, 그리고 천년 이후에도 인간들의 오만함으로 대륙엔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또 많은 것들이 생겨났다. 마치 태초의 거인들처럼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어둠의 힘을 배워 타락한 인간이 생겨났고 또 그 인간에게 속아 흑마법을 배운 엘프 종족이 탄생했다. 신의 힘을 탐하여 괴물이 되어버린 황제와 또 그의 길을 함께 죽음이 되어버린 기사까지.
황제의 길이 여기까지라면 나도 여기까지다. 주호기사 발드, 마지막까지 황제를 지킬 뿐!
엘모하드는 대륙 최초의 황제 슈나이만 이후 천년의 역사가 흘러 새로운 황제에 의해 인간 종족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황제의 이름은 에보루타인, 다른 이름으론 바이움이라 불리는 남자였죠. 바이움 황제는 엘모하드의 역사상 가장 강하다는 최강의 군대를 길러냈으며 그의 강한 카리스마로 기사들을 지휘해 대륙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 권력을 손에 넣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만함을 불러일으켰고 그 오만함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이유 없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만들어낸 죽음, 그리고 자신은 인간이라는 것. 인간은 다른 종족보다 수명이 짧았기에 아무리 강한 위치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죽음은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게 황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바이온 황제는 지금의 위치와 삶을 지키고 싶어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을 갈구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왕좌에 앉아 고민하던 그의 앞에 망토를 뒤집어 쓴 남자가 조심스럽게 나타나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신에게 다신을 죽일 수만 있다면 황제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제가 돕겠습니다. 탑을 쌓아야 합니다. 신에게 닿을 탑을.
엘모아덴 대륙 오렌 지역엔 상아탑이라는 곳이 존재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엘프들에게 마법을 배웠던 인간들의 역사가 이어져 있는 곳이자 더 높은 고위 마법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마력을 느낄 수 있는 귀족들에게 마법 교육을 하는 아카데미로도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아탑을 관리하는 자들은 전부 마법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마법사들을 교육하는 인물이 대마법사 하딘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아탑엔 하딘과 견줄 만큼 실력이 뛰어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는 인간이 생겨난 이래 최고의 천재라고 불린 마법사이자 백마법이 특기인 상아탑 마법사들과는 달리 태초에 존재한 거인들의 마법에 심취해 혼자 연구를 진행하여 흑마법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는 흑마법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생의 비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이옴 황제에겐 다른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레스의 말을 들은 바이옴 황제는 영생만 얻게 된다면 신들조차 자신 아래에 있다는 것을 대륙에 보여줄 것이라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탑을 쌓아라 지시하게 되는데 이 탑은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사신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세우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제의 탑을 건설하는 것은 그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벽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들은 광기에 입사인 황제를 위해 태양이 뜨고 질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며 강압적인 노동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벽돌이 쌓이는 속도보다 시체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져만 갔습니다. 이런 황제의 염원을 담은 탑은 무려 30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에 완성이 되는데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으로 지어진 탑이지만 황제는 오로지 영생만을 생각했기에 눈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탑의 완성된 모습을 본 백성들은 황제의 오만하고도 방자한 그의 행동으로 지어진 탑이라 칭하며 그곳을 오만의 탑이라 불렀습니다. 엘모아덴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풍족하고 호화로운 제국으로 보였으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면 빈부격차가 심하게 드러났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풍족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엔 굶어 죽는 인간들이 넘쳐났으며 오만의 탑 건설 시점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았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노인들과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들짐승들이 돌아다녔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건 황제나 귀족들이 아닌 제국의 치안을 위해 기사들과 순찰을 돌던 황제의 수호기사인 발드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호기사는 그저 황제를 섬기는 칼일 뿐 그 어떤 길이라도 황제가 걷는 길이라면 그것을 따라 걷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부친의 유언이 떠올라 묵묵히 이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지 총 100층으로 이루어진 오마리타 꼭대기엔 황제와 황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왕궁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왕족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은 어두워지고 탑 위엔 거대한 구멍이 생겨났으며 그 구멍에선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비를 맞은 인간들은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오만한 인간에게 내리는 저주. 아래층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기사들과 황제의 수호기사 발드는 황제와 각 나라의 왕들을 지키기 위해 뛰어 올라갔지만 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마무리되어버린 동료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발드를 포함한 기사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칼을 휘두르며 마물로 변해버린 동료들을 죽이고 도착한 탑 꼭대기엔 황제와 황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 전부 이미 마물로 변해버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기사들은 마물로 변한 황제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며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을 막아선 단 한 명.
황제의 길이 여기까지라면 나도 여기까지다. 수호기사 발드, 마지막까지 황제를 지킬 뿐!
부친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황제의 길을 걷겠다라는 발드. 그 또한 어둠의 저주를 받아 점점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고 황제를 지키기 위해 강한 힘을 얻은 대신 시야를 잃어갔습니다. 이때 아버지인 발드를 지키기 위해 그의 딸 아이리스가 뒤늦게 탑을 올랐으나 중간에 만난 마물 뱀파이어에게 물리고 만 아이리스. 그녀 또한 뱀파이어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어둠의 저주를 받은 발드는 시야를 잃어버려 딸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에게 도전해 교만한 자 바이움이야. 네가 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지만 너 역시 이 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잠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리니지 시리즈는 리니지 1 원작이죠. 그리고 리니지 M, 리니지 2, 리니지 2M, 리니지 2 레볼루션, 거기다가 리니지 W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리즈가 존재하다 보니까 스토리 작가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계관을 강제로 이으려고 한 탓에 필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리니지 2 레볼루션은 넷마블에서 서비스하는 이야기라 세계관 자체가 아예 다른 쪽으로 내용이 흘러가서 이 이야기는 삭제를 했고요. 나머지 시리즈의 다른 부분들은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제가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리니지2 세계관에서 죽음의 신은 실렌으로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리니지1에서 5만의 탑을 관리하는 죽음의 신은 그림리퍼로 등장하죠. 거기다 바이움 황제 또한 리니지2에선 바이움이란 이름 그대로 사용하지만 리니지1에선 불멸의 리치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NC에서도 이것을 고치기 위함인지 뒤늦게 실렌은 파멸의 여신으로 설정을 바꿨으며 그림리퍼가 죽음의 신으로 설정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소개할 내용에도 리니지 시리즈 세계관이 좀 많이 짬뽕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원작과 이어지게끔 그리고 게임 안에서 설명을 참고해 정리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세계관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의 탑에 왕족의 유폐가 벌어졌을 때 엘머덴의 여왕인 제니스는 변이의 저주를 받아 그녀가 어릴 적 가장 싫어했던 벌레로 변하게 되었고 황제의 애완동물이었던 쿠거는 지옥의 저주를 받아 몸집이 커지고 식욕만이 가득한 살인괴물로 변했으며 축하를 위해 모였던 왕족들은 저마다 머미로드나 좀비로드가 되었죠. 그리고 수호기사 발드와 그녀의 딸 아이리스도 오만의 탑을 지키는 마무리됩니다. 엘마덴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이룩한 에브루타인 바이움 황제.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신의 분노를 가져왔고 그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 오만의 탑에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한편 오만의 탑의 봉인으로 인해 실렌을 억누르고 있던 봉인의 기운 세븐사인의 힘이 약해지자 실렌을 부활시키려는 추종자들이 나타나 엘모아덴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기엔 흑마법사 베레스도 존재했었죠. 하지만 바이옴 황제의 혈육이 남아있었으니 왕녀인 솔리나 그리고 그의 동생인 왕세자 프린테사 일부 추종자들이 실렌이 봉인된 신전에 모여 제사장과 함께 재단에서 봉인의식을 치르고 있었으나 프린테사는 자신의 수호기사인 스칼렛의 신성기사단과 함께 재단을 습격하여 봉인의식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두 자료의 단검을 얻게 되었죠. 이 단검의 이름은 아군의 단검. 그리고 그의 누이인 솔리나는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왕국을 떠나 신에게 기도를 하며 세상을 유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빈자리가 길어질수록 독립을 꾀하는 영주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었고 원로에는 왕의 자리에 앉힐 인물을 정하기 위해 왕녀 솔리나와 왕세자 프린테사 파로 나뉘어져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내부의 대립도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프린테사가 추종자들을 토벌하고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누이인 솔리나 또한 원로의 요청에 의해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궁에 돌아온 솔리나는 눈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신에게 기도를 하던 그녀는 아이나사드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때 아이나사드는 인간들의 원죄, 신에게 도전한 죄죠. 그것을 용서하는 대신 그녀의 눈을 가져갔습니다. 누이의 모습을 본 프린테사는 분노했으나 솔리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신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일 뿐 신을 원망하지 말라며 동생을 다독였습니다. 대회의실에 모인 프린테사와 원로에 이곳에선 왕위를 계승할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때 솔리나를 지지하고 있던 의원들은 솔리나를 섭정이라며 추대하고 아이나사드께서 선택한 지도자라 두둔하며 프린테사가 있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프린테사의 측근들 또한 정통 후계자는 저하인 프린테사가 이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죠. 프린테사는 왕위 계승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스칼렛에게 실렌의 봉인을 풀기 위해 사용됐던 아곤의 단검 한 자루를 쥐어주죠. 그리고 왕국의 기사단들과 원로원을 찾아가 실렌의 추종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하나둘씩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들은 음해라며 부인했지만 프린테사는 그들에게 살기를 보였습니다.
왕의 자리는 너희 같은 늙은이나 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한편 아군의 단검을 받아든 스칼렛은 왕녀인 솔리나를 따로 불러내었고 평생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솔리나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렀지만 프린테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컸기에 어릴 적 뛰어놀던 추억의 장소에서 왕녀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왕위는 프린테사가 있게 되었고 그런 프린테사는 스칼렛에게 이제 신성기사단을 해체하고 자신과 결혼하자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방에 결혼 선물을 남겨놨다 말하죠. 하지만 이것 또한 프린테사의 함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신성기사단을 해체하고 방으로 돌아온 스칼렛은 프린테사의 선물로 보이는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그곳엔 검정색 드레스와 솔리나를 죽였을 때 사용했던 간검과 똑같은 검안 자루가 들어있었죠. 거기다 타이밍 좋게 왕국 기사단이 들이닥쳐 스칼렛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왕녀 솔리나의 살해범이란 죄로 잡힌 것이었죠. 지하 감옥에 갇힌 스칼렛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으나 프린테사를 끝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앞에 나타난 한 남자,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신성기사단 듀란트. 그는 지하 감옥을 열어 모든 사실을 그녀에게 말해주었고 솔리나가 남긴 상자를 건네며 도망가라 지시했습니다. 루운성, 아이나사들을 숭배하는 나라이자 프린테사의 노예인 솔리나를 추앙하던 곳. 프린테사는 이것을 이용해 루운성의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솔리나 살해범을 찾아 제물로 바치는 조건으로 루운성주의 딸과 결혼 약속을 받아낸 것이었죠.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진 것이 스칼렛판 유스터. 스칼렛은 이미 신성기사단을 해체했고 탈옥까지 해버린 상태. 거기다 존경하던 솔리나마저 사랑하는 이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살해해버렸고 또한 사랑하던 이에게 버림까지 받았죠. 이때 어느 한 섬에 도착한 스칼렛은 솔리나에게 받았던 선물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곳엔 편지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다시 노를 저어 도망쳐 나왔던 아덴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솔리나는 원로원의 낌새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왕위에 오를 생각이 없었다. 정치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동생인 프린테사에게 큰 짐을 안겨주기 싫었기 때문이지. 이 사실을 원로원 회의 때 이야기하고 수도원으로 떠나려고 했으나 그날 죽음을 당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아덴에 도착한 스칼렛은 신성기사단을 다시 모아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프린테사의 결혼식 당일 로운 성주의 딸을 인질로 잡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프린테사는 결혼식에 신부가 오지 않아 자신을 보호하던 기사들을 전부 내보내 신부를 찾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멀리서 마차 한 대가 멈춰섰고 그 마차에선 검정색 드레스를 입은 스칼렛이 내려 프린테사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치열했지만 결국 둘 다 많은 피를 흘려 불타는 교회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추후 솔리나는 아이나사드의 품으로 프린테사와 스칼렛은 실렌의 죽음의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프린테사 왕과 솔리나가 사라져 중심을 잃은 엘모아드는 큰 혼란기를 맞게 되었고 몇년 영지에서 시작된 영주들의 싸움은 내전으로 번지게 돼 결국 천년 이상 지속되었던 엘모아드 왕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엘모아덴이 사라진 후 대륙은 크게 세 개로 나뉘어졌으며 각각 아덴, 엘모어, 그레시아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나뉘어진 대륙 안에서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영토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영토전쟁이 끝났을 무렵 최종적으로 엘모어를 통일한 국왕은 켄라우엘이 되었고 아덴 대륙을 통일한 인물은 라울이 되었으며 그레시아는 용병왕 파리스라는 인물이 통일시키게 되었습니다. 파리스, 베아임 출신. 영토전쟁 시기에 용병으로 참전해 전설과도 같은 명성을 얻어내며 기사단으로 스카웃이 된다. 거기다 그는 그레시아 대륙에서 가장 강하다는 하이랜더의 왕 토르와의 1대1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들의 충성을 받아낸 인물로 그들과 그레시아 전역을 누비며 눈부신 전과를 올렸으나 쿠데타를 일으키고 스스로 왕좌에 오른 패배를 모르는 독한 인물이었습니다. 라울,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왕. 그는 아덴 대륙에 존재하는 성을 일일이 찾아가 특유의 언변과 감화력을 바탕으로 군주들을 설득해 제일 먼저 인나드릴과 합병하여 아덴 왕국을 세웠고 이후 기란과 디온을 차례대로 합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남국의 맹주를 자처해오던 오렌이 아덴으로의 흡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선포하자 라울의 지휘 아래 아덴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며 아덴 대륙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켄라울, 대륙의 분단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엘모어 대륙의 국왕이 된 인물. 엘모어는 군대의 재정비를 마친 오크 종족이 전쟁을 일으켰었고 엘모어의 북부까지 오크들에게 빼앗겼던 상황이었으나 켄라우엘은 검술만이 아닌 전술에도 능했던 유능한 인물. 대륙전쟁의 시작은 엘모어가 아덴을 남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울의 선봉과 지혜로 엘모어의 침공을 막아내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 도중 돌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라울의 죽음으로 인해 잠시 정세가 바뀔 뻔했으나 트라비스가 국왕 자리를 이어받아 엘모어의 침공을 다시 한번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트라비스 국왕 또한 오랜 전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열병이 생기게 되어 사망하게 되면서 또다시 아덴 왕족의 혈통을 잇게 된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인물은 아마데우 카드무스, 고작 16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이 아덴 대륙의 새로운 국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그레시아 대륙 국왕 파리스에게 전파가 되었고 파리스 국왕은 애송이 따위가 국왕 자리에 앉아 뭘 할 수 있겠냐며 아마데오를 만만하게 보고 이것을 기회라 생각하여 아덴을 향해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마데오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엘모어의 대규모 침공을 훌륭히 막아냈으며 엘모어의 국왕인 켄라우엘과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죠. 이를 모르고 있었던 파리스는 아덴의 전력에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으나 고작 16살짜리 애송이한테 당했다라는 분함과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고 있는 켄라우엘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그레시아의 파리스 국왕은 자신이 만든 기사단들과 하이랜더의 전사들과 함께 아덴 대륙 기란 일대에서 두 왕국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덴과 엘모어의 군세는 바다를 넘어온 그레시아를 압도했죠. 결국 그레시아 군은 패배를 선언하고 자신들의 나라로 퇴각을 하고 마는데 아덴의 침공의 실패는 패배를 모르던 파리스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병이 생겨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파리스를 뒤에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카르네이아. 하지만 그는 대제국을 경영하기엔 아버지와는 너무 다르게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고 그로 인해 그레시아 제국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 전쟁으로 번져 그레시아 대륙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레시아라는 하나의 틀 안에 묶여있긴 하지만 남그레시아 그리고 북그레시아라고 부르며 서로를 견제하고 대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아덴을 키워나가는데 온 힘을 쏟고 있던 아마데오에겐 더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엘모어와는 동맹관계이며 그레시아는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더 이상 아덴을 공격할 적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각 대륙의 국왕들에게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받게 된 엘모어의 켄라우엘 국왕은 이것을 수락했으며 남북으로 나뉘어진 그레시아 또한 자신들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는다면 좋다며 어린 국왕 아마데오 주도하에 세계의 대륙은 불안한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Pursued by the false king, reached adulthood and raised his sword to recover his stolen throne. Though it was a perilous journey, he was not alone. Beside him were allies sworn by blood. Together, they advanced forward. And even fear itself could not stop them. Torn flesh and searing pain. They faced everything as one. This is how the boy became Aiden's king. A history written in the blood of countless heroes. Those precious souls sworn to allegiance remain devoted under the name of their blood pledge.